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2022년 4월 18일 월요일에 뉴스통의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윤주원입니다. 북한이 주말새 16일 오후 6시쯤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두 발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하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뉴스 코너에서 조금 더 전해드릴 텐데요. 주민들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미사일 발사를 계속 감행하는 북한 당국의 도발 행위가 이제는 정말 중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뭔가 참 지긋지긋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전 세계 정세가 너무 불안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한반도까지 그 영향을 받아 더 불안해지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더욱 절실하게 듭니다. 다시금 현명한 안보와 국방 등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굳건히 하고 그런 게 역으로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더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월요일에 뉴스통도 수뉴스 7으로 시작하고요. 현재 북한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지금 북한은 코너도 함께합니다. 오늘 더 알찬 뉴스 시간에는 한국에서 최근 각광받는 산업 이야기 전해드릴 거고요. 월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은 화제를 모으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는 피플 코너도 함께합니다. 도움이 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및 은값, 환율도 알려드리고요. 생활 속 재미나고 유익한 과학상식을 알려드리는 퀴즈 시간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수뉴스 7부터 알아볼까요?
오늘의 수인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10만여 명분이 18일 한국에 들어옵니다. 중화바이오대책본부는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10만 2천 명분이 이날 추가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물량까지 합하면 팍스로비드 국내 도입 물량은 총 72만 6천 명분이 됩니다. 방대본 관계자는 먹는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해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위 뉴스입니다. 한국이 18일부터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정부는 지난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영업시간, 사적 모임, 행사 집회 등에 관한 거리 두기 조치를 18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이나 동호회 등에서는 대규모 회식이 가능해집니다. 식당, 카페뿐 아니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등도 업장에 따라 새벽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다음 5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의 물가 상승률이 31년여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17일 OECD 최신 통계를 보면 38개 회원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7.7%로 걸프전 직전인 1990년 12월 이후 31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대다수 회원국에서 에너지 가격 급등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고 식품 물가 상승세도 높았다고 OECD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튀르키예의 물가 상승률은 54.5%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서 4위 뉴스입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8일 현 정부 및 차기 정부와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4박 5일 일정으로 방한했습니다. 그는 이날 오후 4시 외교부 청사에서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수석 대표 협의를 합니다. 양측은 북한의 전날 신형 전술 유도무기 시험 발사 사실 공개 및 전술의 운용성 강화 언급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특히 정권 교체기에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차기 정부에서도 한미가 탄탄한 대북 공조를 이어가도록 하는 데 논의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3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동부 돈바스 지역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결사 항전의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공개된 CNN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전쟁을 끝낼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동부 영토를 포기할 의향이 없다며 돈바스에서 러시아군과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돈바스를 점령할 경우 수도 키우를 점령하려 다시 시도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며 이번 전투는 전쟁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그게 이 땅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한 이유라고 언급했습니다. 계속해서 2위 뉴스입니다. 한미 양국군이 18일 9일간의 일정으로 상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시작합니다. 컴퓨터 모의시험 방식의 연합지휘소 훈련은 한반도 전쟁 발발 상황을 가정한 방어와 반격 등의 각본을 바탕으로 진행되며 실제 장비와 병력은 동원되지 않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실병 기동 훈련은 없다면서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장병들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연합 방위 태세를 한층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되는 마지막 한미연합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1위 뉴스입니다. 북한이 신형전술 유도무기를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17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이번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으며 장거리 포병 부대들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 등을 강화하는 데 큰 의의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시험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 전투무력을 더 한층 강화할 것을 당과 군에 지시했습니다. 북한이 이번 시험 발사한 미사일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전술 유도탄인 KN-24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수인뉴스 7 전투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북한은 현재 북한의 생생한 소식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양정화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북한 매체들이 연일 평양의 송신 송화지구 완공을 집중 보도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업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간부들이 입주하는 동만 내 외부 건설이 모두 끝났고 일반 주민 살림집은 개인이 알아서 내부 공사를 해야 하는 게 현지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데일리엔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송신 송화지구는 간부와 돈주 전용 살림집으로 지어진 두 개 동만 당장 입주가 가능하고 다른 곳들은 골조 및 외부 공사만 끝난 상태라고 하는데요. 대다수 살림집들의 내부 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입주 예정자들이 각자 개인 돈을 들여서 도배와 장판을 비롯한 실내 장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 두 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살림집은 당장 입주하기 어려운 상황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유리창이 모두 외창으로 되어 있고 수도꼭지도 임시 방편으로 설치해 둔 곳이 대부분이라서 물이 안 나오는 곳까지 있다고 합니다. 당장 주민들이 들어가 살기는 어려운 환경이라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입주를 해야만 입주권을 박탈당하지 않기 때문에 입주 예정자들이 내부 공사를 서둘러 마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당초 북한 당국은 완공 이후에 한 달 안에 입주하지 않으면 입사증을 회수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주민들이 내부 공사가 미흡한 상태를 거론하면서 불만을 표출하자 입주 기한을 3개월로 연장을 한 거라고 합니다.
내부 공사를 주민들 스스로 해야 한다면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외에도 입주 예정자들에게 가중된 부담이 또 있다고 하죠?
네, 입주 예정자들은 이사도 하기 전에 단지 내 조경 공사에 매일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 당국은 외부에 비춰질 경관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은 조경공사에 굳이 이렇게 많은 인력을 동원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입주 예정자들은 이런 초고층 건물들이 불과 1년 새 건설됐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는데요. 소식통은 이 초고층 건물 수십 동을 1년 안에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들어갈 사람들은 혹시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뇌물이라도 써서 2층이나 3층 이런 저층을 배정받으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건설된 살림집들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죠.
네, 최근 북한 내에서 살림집 건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지난해만 해도 함경남도 검덕지구에 3천여 세대의 새 살림집이 건설이 돼서 주민들이 입주를 했습니다.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래서 대다수의 세대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경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검덕지구에서는 지난해 가을 골조공사가 끝난 이후부터 주민들이 새 살림집에 입주를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최근까지도 아파트의 경우는 2층까지, 단층집은 지대가 낮은 곳만 상수도물이 겨우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20년에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본 이 검덕지구의 수해복구 현장을 찾은 뒤 대규모 살림집 건설을 약속했거든요. 이후에 북한 당국의 집중적인 관심 아래 빠른 시간 내 살림집 건설과 입주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지시 사항이니까 어떻게든 기한을 맞춰 공사는 맞춰야겠고 설비와 자재는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그런 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소식통은 이미 올해 초 입사한 세대들에서 물압이 약한지 4층 이상 집들은 물이 안 나온다 이렇게 제기했었고 건설 상무에서는 겨울이라 동파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 일단 낮은 층에서 물을 길어먹고 봄에 가서 보수하겠다 이런 약속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후에도 사태가 나아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의 빗발치는 전화를 받은 검덕지구 기업소 후방부와 당위원회에서 건설지휘부에 알리게 됐고 할 수 없이 마을마다 공동 수도가를 추가로 만들어주는 것으로 낙착이 돼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부실 공사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건가요?
네, 함경남도 당위원회는 수도 문제로 고생한 지 3개월이 넘었다는 이 검덕지구 주민들의 신소와 청원이 쏟아지자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추궁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러나 주택 시공을 맡은 건설지휘부 측은 양수장을 더 설치해야 하는 문제지 부실공사는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 소식통은 완공에만 몰두한 나머지 세대수에 맞는 양수장을 제대로 짓지 못했고 이 만성적인 자재와 자원, 설비 부족으로 제 마력의 양수기를 설치하지 못한 것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아파트만 지어놓고 살림집만 지어놓고 그 외에 재반 시설에 대해서는 제대로 계획되지 않았던 것이죠. 또 수해 때 변압기나 전주대 등 송전 설비가 다 물에 휩쓸려 갔는데 그것도 원래대로 다 구축이 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물을 높은 층까지 올려보내려면 양수기 전압이 세야 하는데 정전압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북한식 속도전 건설, 국가주도 건설의 고질적인 문제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드러난 것 같은데요.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가 결국 또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정화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는 시간입니다. BOC가 올해 4월에 따끈따끈하게 내놓은 신곡 러브미 들어보시죠. 뉴스통의 월요일 코너 더 알찬 뉴스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더 알찬 경제 뉴스와 각종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한국경제TV의 김원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한국에서 최근에 각광받는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퀵커머스라는 겁니다. 북한 분들께서는 아직 상당히 생소한 단어일 텐데요. 퀵커머스가 어떤 건가요?
예, 고객이 상품을 주문하면 15분에서 뭐 늦으면 1시간 만에 배송을 해주는 그런 좀 서비스를 말해요. 뭐 배달하면 원래는 이제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에서 자체로 해결을 했죠. 하지만 이 퀵커머스는 배달만 이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배송 가능 상품은 정육, 채소 등의 이제 신선 제품부터 생필품까지 다양하죠. 업체들은 도심에 여러 개의 물류센터를 두고 이를 기점으로 주문이 들어오자마자 라이더, 그러니까 배달원들에게 상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배송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문하면 15분 정도가 지나 보면 이제 상품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죠.
네, 이 시장이 이 퀵커머스 시장이 최근에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던 배경은 뭔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비대면 소비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2년 넘게 사람들이 밖에 나가는 빈도가 크게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편리성이 높아지고 또 더 많이 사용하게 된 배경입니다. 퀵커머스 서비스를 위해서 이 산업을 운영하는 전문 업체들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내에 여러 개의 도심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물류센터는 물건을 보관하는 곳이죠. 이때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수요를 미리 예측해서 상품을 준비해 둔다고 합니다.
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수요를 미리 예측까지 한다니까 너무 놀라운데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이 퀵커머스의 경우에는 정육이나 채소 등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짧은 신성식품들이 많이 배송되기 때문에 폐기율을 줄이기 위해서 수요 예측이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상품은 고객이 주문하면 인근에 있는 배달원, 그러니까 라이더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에게 바로 배치되는 방식으로 시간을 단축해서 소비자에게 배송됩니다.
근데 빨리 배송을 하다 보면 분단위 경쟁도 본격화될 것 같고 코로나19 이후 계속 급증하는 배달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서 업체 간의 경쟁도 치열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원래는 한국에서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라는 데가 이제 음식 배달 위주로 계속해서 서비스를 해왔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퀵커머스 산업의 발달을 좀 주도하게 됩니다. 즉 신선식품 등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빨리 배달하는 이런 업체들로 확장되거나 다른 기업들이 좀 개척하게 되고 이렇게 발달된 거죠. 한국의 이커머스 강자 쿠팡과 기존 유통 공룡들까지 가세하면서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졌습니다. 최근 쿠팡을 비롯해 현대백화점, GS리테일 등 한국의 주요 유통기업들이 진출하면서 관련 사업을 확장 중이고요. 또 배달의 민족의 경우 비마트를 통해서 처음 퀵커머스 서비스를 선보였는데 지난해 비마트 매출은 약 1억 1,827만 달러, 주문 건수는 1천만 건에 달합니다. 현재 비마트는 서비스 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네, 저도 비마트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예, 그렇죠.
퀵커머스 관련 다른 주요 기업의 현황은 어떤가요?
네, 롯데 배송이라는 걸로 이제 한국 내에 그 당일 배송 시장을 개척한 쿠팡이 있죠. 7월 초부터 아예 10분에서 15분 배송이 원칙인 쿠팡 이츠마트를 내놨습니다. 강점은 로켓보다 빠른 배송입니다. 회사는 테스트 작업이 안정화를 찾아가면 그 송파를 시작으로 해서 강남권에서 서울 전역, 수도권으로 점차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쿠팡 이츠마트와 비마트를 비교하면은 속도에서는 쿠팡 이츠마트가 앞서고요. 제품 수는 비마트가 우월합니다. 쿠팡 이츠마트는 최소 금액이 따로 없는 대신 배달비 2달러 정도가 좀 들고요. 비마트는 최소 주문 금액 10달러를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배달이 되는 거죠. 비마트는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이용이 가능하고요. 취급 품목이 7천여 개에 달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의 경우 속도가 타 업체에 비해서 가장 빠르고 최소 주문 금액도 없어서 점유율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당일 배송도 참 빠르다 생각했는데 15분 내 배송이라니까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장의 경우는 의외로 대기업의 성과가 미진하다고 하죠. 이게 애초에 시장 진입이 늦었기 때문인가요?
네, 그렇긴 하지만 당장 뭐 대기업들이 좀 너무 이렇게 늦어가지고 앞으로 좀 전망이 밝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어요. 이 덩치가 큰 이른바 유통 공룡들의 움직임도 현재 좀 분주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롯데와 이마트 등이 퀵커머스 전쟁에 뛰어들었어요. 기업형 슈퍼마켓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일명 SSM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형 슈퍼마켓을 좀 잠시 설명하면은 이렇게 그동안 유통에만 좀 신경 썼던 그런 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마트를 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유통한 것을 자체적으로 파는 거죠. 기존에는 이제 다른 마트에다 이 유통한 음식들이나 식자재를 이제 계속해서 보급을 해왔는데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마트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마트는 자사 SSM인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거점으로 퀵커머스 플랫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 더프레쉬 역시 1시간 내에 배송하는 퀵커머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도 콜드체인 시스템을 갖춘 전기 트럭을 활용해가지고 신선 식품을 10분에서 30분 내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지금 저부터도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하기는 하지만 조금 더 15분, 30분 안에 이제 신선한 식재료나 상품들을 배송받을 수 있다 보니까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
네, 그래서 현재 기업들도 너도나도 이러한 퀵커머스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는 아무래도 시장의 성장성 때문이겠죠?
네, 전 세계 퀵커머스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약 4,86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퀵커머스는 국내 커머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특히 오프라인 점포, 실제 매장들을 거점으로 이에 대한 대응을 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크게 좌지우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퀵커머스의 서비스 경쟁력은 기업들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CJ 올리브영은 지난해 전체 주문 건수가 전년 대비 12배나 증가했고요. GS 슈퍼마켓은 1시간 배송을 더 앞당긴 49분 번개 배달 서비스를 선보인 뒤에 주문이 4배가량 늘었습니다.
네, 퀵커머스 시장의 경쟁은 앞으로 나날이 더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각 기업들이 시장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가장 필요한가요?
네, 물류 인프라 구축이죠. 더 빠르고 원활한 배송이 가능한 물류센터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가 이 시장의 최대 경쟁력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저만 하더라도 이런 물류센터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꽤 인기가 요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이 물류센터를 짓기에는 돈이 좀 많이 드니까 뭐 일반 사람들한테 공모를 하거나 여러 기업들한테 우리가 이런 걸 지을 거다. 너네들이 투자해서 여기에 대해서 수익이 나면은 수익금의 얼마를 너네한테 주겠다. 이런 어떤 상품을 많이 소개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저도 늘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돈이 없어서 여기에서 포기를 했고요. 어쨌든 그만큼 이 물류센터가 꽤 인기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인터넷 로 쇼핑하는 방식을 바꿔가면서 업체들은 물류 인프라 확보에 현재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장 공격적인 기업이 쿠팡이에요. 현재 쿠팡은 전국에 80여 개가 넘는 풀필먼트 센터와 풀필먼트 센터가 이제 뭐 물류센터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170여 개의 일반 물류센터를 운영 중인 곳입니다. 풀필먼트 센터를 잠시 또 설명을 하면은 일반 물류센터이긴 하지만 여기에 AI나 여러 가지 기술력이 좀 복합된 이제 빅데이터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좀 신식 물류센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어쨌든 쿠팡은 매월 한 곳씩 대규모 물류센터 확충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이마트, 네이버 등도 많은 돈을 좀 투자해가지고 물류센터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 지어진 물류센터들은 AI 인공지능 수요 예측 물류봇 뭐 이런 것들을 물류체계에 좀 시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면서 퀵커머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물품을 빠르게 배송하기 위한 업체들의 경쟁과 물류센터의 진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물류센터 진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서 향후 해당 시장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이렇게 경쟁이 좀 치열하다 보면은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있어요.
네.
먼저 과열될 경쟁으로 배달 기사가 부족해지고 향후 배달비가 늘어나면서 소비자의 부담이 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배달 기사가 적다 보면 배달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배달 기사들의 어떤 몸값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충당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물건 자체를 좀 비싸게 팔겠죠. 그러면 결국은 소비자가 이거를 감당해야 한다는 뭐 그런 설명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된다면 서비스 품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또 골목 상권 침해로 또는 여파가 있을 것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커머스나 이제 대형 유통점은 배송을 자사 물류센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역 상권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 지역 상권 매출 하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 안타까운데요. 이런 문제 말고도 또 다른 문제는 또 없을까요?
아울러 이제 물류센터 거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지역은 땅값이 치솟고요. 산업 안전, 교통 환경 문제 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한 국회의원은 물류 시설로 인해서 화물차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도로가 좀 망가지고 소음이나 교통사고 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다며 물류센터 확대 자체가 지자체 입장에서 마냥 반갑지는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 승용차가 오고 가고 하는 것과 달리 대형 화물차들은 이제 30톤이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로가 쉽게 망가지고 이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있을까요?
일단 물류센터에 비해서 이를 체계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은 여전히 좀 미흡한 상황이에요. 물류센터를 새롭게 짓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전성이나 업무 환경 등도 갖춰야 할 필수 조건이 되고 있죠. 때문에 수도권 물류센터 개발 규제도 동시에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개정된 물류시설법에 따르면 신규 물류단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시 초기 단계부터 해당 시장 군수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물류센터를 짓기 위해서 해당 지자체가 이런 조건들을 너네들 충족해 그러면 이 센터를 지을 수 있게 해줄 거야. 이런 법적인 규제를 만든다는 거죠. 업계 관계자는 법률 개정으로 시도지사가 실수요 검증 권한을 갖게 되는 만큼 물류단지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진입로 등 교통대책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 가능 여부를 사업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할 수 있게 됐다며 해당 시군 입장에서 배제된 가운데 물류센터가 결정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 뭐 이렇게 강조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공은 해당 시장 뭐 군수가 잡고 있는 건데
네.
이 시장 군수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이 물류센터의 성공 여부가 갈린 거죠. 그러니까 좀 해당 시장이나 군수들도 제대로 좀 적절히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인 규제도 어느 정도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네. 근데 왠지 좀 좋은 해결 방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은 이 퀵커머스 산업이 발전하기까지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이제 김원구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러한 문제들이 잘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이 최소 7시간이었던 배송이 이젠 단숨에 15분으로 줄어들면서 주목받게 된 한국의 퀵커머스 산업. 문제점들을 잘 해결하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김원규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1995년 1월 1일에 데뷔한 가수 김정은 씨의 데뷔 앨범 타이틀곡이었던 널 사랑해 들어보시죠.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뉴스로 본 세상 매주 월요일마다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는 피플 코너를 이정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나보나요?
아, 최근에 미국에서는 그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는데요. 미국 역사에서 연방 대법원 설립 후에 233년 만에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만나볼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인데요. 지난 7일 미국 상원은 잭슨 대법관 후보자 인준을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역사에서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네,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의 인준안이 가결되자 전 세계 언론들이 첫 흑인 여성 미국 대법관의 소식을 전했었는데요. 네. 잭슨 대법관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서 지명됐죠?
네, 맞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대법관 후보에 당시 잭슨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대법원이 이 나라 전체의 역량과 위대함을 반영할 시간이 됐다면서 미국 정부와 사법부는 그간 미국처럼 보이지 않았다면서 흑인 여성 대법관 후보를 지명하게 된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잭슨 판사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 후보가 됐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미국 역사에서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인 거죠.
네, 잭슨 대법관은 1979년에 워싱턴에서 태어났는데요. 아프리카계 미국인입니다. 그는 대학생 때에는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을 공부하고요. 이후 국선 변호사 워싱턴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지내다가 지난 2월에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서 대법원 후보자로 지명된 것입니다. 잭슨 대법관이 6월에 공식 취임하면 여섯 번째 여성 대법관이자 세 번째 흑인 대법관이 되고요. 또 미국 역사에서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는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인데요. 하지만 가결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대법관 후보는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는데요. 하지만 정식 임명되게 되려면 미국 상원에서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미국 상원은 100명인데 민주당 성향 소속 의원 10명에 공화당 10명으로 정확히 양분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상원에서 과반의 투표를 받아야 잭슨 대법관 인준안이 가결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과거 잭슨 후보자의 진보적인 판결 성향을 지적하면서 아예 인준 반대를 선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준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였죠. 이 때문에 잭슨 대법관 후보자 인준 절차에 진통이 예상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밋 롬니 상원의원을 비롯해서 공화당 상원의원 3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53대 47로 가결됐습니다.
네, 미국에서의 첫 흑인 여성 대법관 탄생을 두고 미국 언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연방 대법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네, 그렇죠. 연방 대법원은 미국에서 최고의 사법기관인데요. 연방 대법원은 한 명의 대법원장과 8명의 대법관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연방 대법원은 헌법 및 하위 법률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곳인데요.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상하는 기관이고요. 북한에서는 중앙재판소에 해당합니다.
네, 미국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회가 변하는 방향이 결정되기도 한다고요?
네, 이 대법원이 발표하는 판결에 따라 가지고 미국 사회가 급변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보수와 진보의 첨예한 각축장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동성결혼과 낙태 등 이 미국 사회에서 갈등의 중심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사회가 변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연방 대법관은 종신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거죠. 때문에 누가 임명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향후 최소 30년간 국가의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는 문제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흑인들이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교육에서 차별을 철폐하도록 한 판결도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이고요. 또 언론 보도에 있어 가지고 표현의 자유와 공익성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것도 대법원입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대선 사기 주장을 신속하게 거부한 것도 연방 대법원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걸 신속하게 거부하지 않으면 이 사회가 양분되잖아요.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연방 대법원이 그 신속한 판결을 한 것입니다. 또 대법관은 대통령과 부통령 탄핵에서 심판장을 맡기도 합니다.
네, 앞으로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이러한 대법관 자리에 이제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에 임명된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의 소감도 저는 궁금한데요.
네.
정말 벅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그 인터뷰 영상을 봤었는데 정말 벅찬 감정의 그 소감을 밝히더라고요. 잭슨 대법관은 인준 이후 공개 첫 연설에서 흑인 여성이 미국 대법원에서 봉사하게 되기까지 232년이 걸렸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그러나 우리는 해냈다 하면서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잭슨 대법관은 나는 너의 꿈이자 희망이라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 있다고 내게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잭슨 대법관에게 축하의 말을 전달했는데요. 그는 잭슨 대법관의 인준이 많은 젊은 여성들, 또 많은 젊은 흑인들, 많은 소수자에게 햇빛이 비치게 할 것이라고 축하했고요. 또 미국 최고 법원이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 커턴지 브라운 잭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정철 기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사소하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과학상식 퀴즈, 그러니까 과학상식 맞춰보기 시간입니다. 제가 문제를 내면 여러분도 각자 답을 생각해보세요. 문제 갑니다. 인간 문명 발달에 아주 크게 기여한 것 중 하나가 불일 텐데요. 불이란 뭘까요? 고대 그리스인은 세상이 공기, 흙, 물, 불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공기와 흙, 물이 물질을 형성하고 불이 화학작용을 일으켜 물질을 변화시킨다고 보았죠. 그리고 불은 실제로 나무나 휘발유 같은 연료와 반응하여 나타납니다. 다행히도 불은 곧바로 생기지 않습니다. 불을 얻으려면 연료가 특정 온도에 도달해야 하는데 이 온도를 발화점이라고 합니다. 나무의 발화점은 260도이기 때문에 낙뢰를 맞거나 햇빛을 집중적으로 받게 되면 불타게 됩니다.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려면 열이나 연료 둘 중에 하나를 제거해야 하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물을 붓는 것입니다. 열을 없애기 위함이죠. 그리고 맞불을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불은 화재 위험 요인, 즉 연료를 사전에 제거하는 방식으로 거대한 산불을 막기 위해 사용됩니다. 화재는 그 어떤 자연재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지만 바르게 사용한 불은 사람의 삶을 더 풍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4월 19일 화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 영하 3도, 해산 영하 2도, 강계 청진 3도, 함흥 4도, 개성 6도, 평양 신의주 사리원 원산 7도, 해주 8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14도, 청진 15도, 신의주 해산 20도, 개성 해주 함흥 원산 21도, 평양 강계 사리원 22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에서 1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먼바다에서는 오전에 0.5에서 1.5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0.5m로 일겠고 먼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현지 시간 15일 부활절 연휴 첫날을 맞아 원자재 선물 시장이 일제히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현지 시간 18일부터 정상 거래가 시작됩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39.12원입니다. 윤주원의 과학상식 퀴즈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수뉴스 7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오늘의 수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10만여 명분이 18일 한국에 들어옵니다. 중화바이오대책본부는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10만 2천 명분이 이날 추가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물량까지 합하면 팍스로비드 국내 도입 물량은 총 72만 6천 명분이 됩니다. 방대본 관계자는 먹는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해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위 뉴스입니다. 한국이 18일부터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정부는 지난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영업시간, 사적 모임, 행사 집회 등에 관한 거리 두기 조치를 18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이나 동호회 등에서는 대규모 회식이 가능해집니다. 식당 카페뿐 아니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등도 업장에 따라 새벽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다음 5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의 물가 상승률이 31년여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17일 OECD 최신 통계를 보면 38개 회원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7.7%로 걸프전 직전인 1990년 12월 이후 31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대다수 회원국에서 에너지 가격 급등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고 식품 물가 상승세도 높았다고 OECD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튀르키예의 물가 상승률은 54.5%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서 4위 뉴스입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8일 현 정부 및 차기 정부와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4박 5일 일정으로 방한했습니다. 그는 이날 오후 4시 외교부 청사에서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수석 대표 협의를 합니다. 양측은 북한의 전날 신형전술 유도무기 시험발사 사실 공개 및 전술핵 운용성 강화 언급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특히 정권교체기에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차기 정부에서도 한미가 탄탄한 대북공조를 이어가도록 하는 데 논의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3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동부 돈바스 지역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결사 항전의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시간 17일 공개된 CNN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전쟁을 끝낼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동부 영토를 포기할 의향이 없다며 돈바스에서 러시아군과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돈바스를 점령할 경우 수도 키이우를 점령하려 다시 시도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며 이번 전투는 전쟁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그게 이 땅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한 이유라고 언급했습니다. 계속해서 2위 뉴스입니다. 한미 양국군이 18일 9일간의 일정으로 상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시작합니다. 컴퓨터 모의시험 방식의 연합지휘소 훈련은 한반도 전쟁 발발 상황을 가정한 방어와 반격 등의 각본을 바탕으로 진행되며 실제 장비와 병력은 동원되지 않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실병 기동 훈련은 없다면서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장병들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연합 방위 태세를 한층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되는 마지막 한미연합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1위 뉴스입니다. 북한이 신형전술 유도무기를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17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이번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으며 장거리 포병 부대들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 등을 강화하는 데 큰 의의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시험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 전투 무력을 더 한층 강화할 것을 당과 군에 지시했습니다. 북한이 이번 시험 발사한 미사일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전술 유도탄인 KN-24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수인뉴스 7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요즘 한국의 곳곳은 봄꽃들과 나무들로 너무 예쁜 곳들이 많은데요. 북한도 북쪽이라 한국보다 꽃들이 만개하는 시기는 좀 느리지만 한국처럼 화사하고 아름답게 봄으로 물들어가고 있겠죠? 봄바람 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겨울에 움츠려 있다가 봄에는 유난히 나들이 가고 싶다, 어딘가 여행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마치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한국의 거리 두기가 일단 전면 해제될 거라는 소식 전해드렸었잖아요. 한국은 코로나19 전까지는 웬만한 가게들은 밤 12시가 넘도록 영업을 하고 또 24시간 영업도 상당히 활발했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2년 반 이상을 밤 9시나 10시 이후에는 영업이 제한되고 나들이나 여행도 마음 놓고 가기 힘들었습니다. 또 공연 한 번도 제대로 하기 어려웠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많은 분들이 해방감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밤 12시가 넘도록 음식점 등에서 여러 사람들이 좀 더 마음 편하게 모이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행복하고 편안하게 즐기시고 회포도 푸시되 우리의 뒷머리를 계속 당기게 하는 듯한 비루스는 한쪽으로는 늘 경계하며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도 얼른 한국과 다른 나라들이 겪어온 과정을 정상적으로 겪고 이겨내며 일상을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양정화, 이정철,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윤주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선물 하나 더 보내드릴 텐데요. 2008년에 데뷔해 2018년 12월 31일에 해체한 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이 2018년에 발표한 노래 그건 네 생각이고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이 길이 내 길인 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 그냥 거기 있으니까 가는 거야.